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기경되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지 중요한 진리를 한 절에 다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옥토의 마음 밭의 특성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순전하게 전심으로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의 의미는 듣고 또 듣고 청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먼저 말씀을 청종해야 그 다음에 지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반복하고 있죠. 말씀을 귀 기울여 전심으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우리 다 알죠. 성읍에 가나 들에 가나 어디 가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되려고 하려면 말씀을 청종해 듣고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질을 보여주세요. 자기의 영광의 본체를, 영광의 구름,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봤지. 나는 영이야. 형체가 없어?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청정한다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셔야 하는데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선고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전부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탈취물로 남겨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유치한 가증한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드리는 번제, 다른 제사, 하나님께 하는 봉사 헌신, 그러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먼저 말씀을 청정해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듣는 것이 다시 듣는 걸 얘기하죠. 귀를 기울여 아주 청정하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은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강력히 말씀하니까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하셔요. 교회 예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항상 말씀 들을 때 아주 청정하셔요. 그렇죠? 다 말씀 들으러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세, 옥토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은 말씀을 이제 청정하는 거예요. 연단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만을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말씀을 청정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청정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자세를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속에서 파워풀이 역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길가밭 같아요. 온갖 인간적인 철학, 다른 종교, 뭐 유교, 뭐 인본주의적인 거, 세상 가치관 다 들어와 있었는데 또 가슴 속에 돌이 있죠. 돌을 계속 주님이 깨트려 주시잖아요. 연단 고난으로 또 깨트려 주십니다. 또 가시덤불이 많아요. 지난주에 가시덤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잡초도 많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걸 계속 뽑아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파워풀리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파워풀리 좌우의 날상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다 감찰하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파워풀리 역사하시도록 먼저 청정하는 자세, 그 말씀을 첫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옥토로 마음밭이 기경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은혜와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 바른 자세는 첫 번째 이렇게 청정하는 자세. 다시 여러분 기억하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게 보내 구원을 받게 할 때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사람 뒤에 줄을 잘 서기 바랍니다. 고넬료 줄을 잘 서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고넬료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얻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돌아서 절을 하죠. 고넬료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오니까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다 앉아있는데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세, 바로 이게 옥토의 마음인 것이에요. 시편 19편 10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줘요. 그건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달게 느껴져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맛보다 최고로 맛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송이 꿀 같이 달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신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 게 이렇게 브레인에 애득이 되죠. 단 거 자꾸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그러면 자꾸 그걸 크레이빙을 해요. 중독이 돼요. 여러분, 말씀의 단맛에 신령한 영적인 중독이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스윗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과 사랑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그렇게 청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주만물 생사복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지극히 최고로 리스펙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걸 테이스트해야 돼요. 영적으로 테이스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걸 종일토록 묵상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every single moment 하나님과 열애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청정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먼저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 않습니까? 또 깨닫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오직 위로와 그리고 능력과 완전한 사랑과 평강이 그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소서. 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청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밀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깨달음이 옵니다. 초신자 때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 처음부터 말씀이 확 열리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잘 안 들려요. 졸리고 또 제 설교가 길고 성경 기절을 많이 하잖아요.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열려요. 말씀이 열립니다. 아니 이 아까운 시간에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세상 얘기, 철학은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정말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오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걸 테이스트하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이 오고 빛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이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부터 선지자의 글부터 시편에서부터 이게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하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 밝히 열려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비심하고 personally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 단계는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사모하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데 순종하려고 해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마음의 말씀을 리테인하고 그리고 소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냥 자연에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절로 진액이 나와서 모든 영양분, 자원, 지혜, 능력 필요한 게 다 나와서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비유로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꽉 붙잡고 그리고 리테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 가슴에 품는 거.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7절 한 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열매를 맺는 방법.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에 자세 보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자리로 우리가 딱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라는 것은 원기왕성하고 자기의 욕망이 정욕이 큰 표현이죠. 그런데 이 죄된 본성 청년 같아서 겉사람은 70, 80대도 건장한 청년이 속에 많으시죠? 아니 지금 못 알아들으셨는지. 네. 청년이 그냥 죄된 본성은 육의 에너지와 고집과 교만과 욱과 뭐 그냥. 근데 이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구하죠. 왜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frequently disobey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에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건 좋은 표현이고 어떤 거라사광이니 막 나오질 않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세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깨달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도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은 구약에 없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전체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 있어가지고 다 있잖아요. 집안에도 원수, 집 밖에도 원수, 직장에도 원수, 비즈니스에게도 원수. 교회에 왔더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원수가 있어 보기 싫어요 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원수는 말씀을 받으니까 박치기를 안 해요. 탁 부딪혔다고 아휴 서로가 내 잘못이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듬어지고 돌이 깨지고 가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빠지고 주님이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세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원수 사랑 훈련을 전문적으로 해요. 아 그럼 또 이제 누가 원수인가 또 이렇게 돌아봐. 누가 불순종했어? 저와 여러분 삶에 아니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알잖아요. 아무도 안 찌르면 착각해 착각해. 자기가 사랑이 많은 줄 알고 뭐 마음이 너그러운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요. 찔러보세요 한번 뭐가 나오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율법에 이는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나 뽑으면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는 거. 또 하나는 이 하나 뽑으면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여기 악이 있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 이를 뽑아서 내 이를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를 다 뽑아서 낸쳐야 돼요. 틀리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수였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원수짓을 해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애통하며 하나님 주님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뭐 배신하고 뭐 어떻게 해도 불쌍하게 여겨져요. 상하고 병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기 때문에 불쌍하게 컴패션을 갖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아니면 그런 목회를 못하죠. 나 이 뺐어? 그러고 그냥 이를 다 뽑으려고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하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기 위하여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 청년의 정욕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하잖아요.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세예요. 시편 19편 11절 다윗의 시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음에 날마다 경고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해서 내가 괜찮게 사는데, 아니 하루에도 하나님 뜻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빗나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 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청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다스리면서 마음밭이 기경이 되며 옥토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지킨다 그러죠. 다윗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지키려고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자세를 보시고 리워드를 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제 연단 훈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옥토로 기경을 하고 계세요. 다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의 경고를 받고 험불하게 깨지고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리고 구하고 그런 자가 상이 큰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자원을 풍성히 다 해주세요.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돌아가는 자세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인내로 결실을 한다. 인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특별히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틴에 이런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 안 된 상태에서 100배라는 것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수확을 거두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렇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이걸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때는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고 인생에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이런 문제들이 다 와요. 우리에게 다 옵니다. 골고루 와요.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연단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것을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오직 위로와 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갔다 죽을 뻔했을 때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어요. 문제 변수가 일어나면 꼭 막이는 불길한 생각만 줘요. 안 좋은 생각만 들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걱정심, 두려움을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어둠이 다 심령에서 쫓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전심으로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것이에요.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한 창조자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계속 이렇게 거듭거듭 고난 중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에 말할 수 없는 감화 감동과 이 절차적 위기 속에서 찬송을 하게 돼요. 그 찬송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다시 환난도 오고 우환도 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보면 고해받아 알까요? 고해. 고난의 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평생 인내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죠? 평생 인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성화시키고 연단 훈련해가지고 주님 닮게 하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체험해요.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팔레스틴에는 이른비 늦은비, 이스라엘 땅에 순종할 때 이른비 늦은비를 골고루 줘서 씨 심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제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스프라우트하고 잘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또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순종할 때 그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풍성한 추수하시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를 구라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며 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능력으로 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소낙비의 은혜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플랜트가 자라려면 비도 있어야 되고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예수님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걸로 비유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해로 비유해요. 출애굽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외양간에는 껌껌해요. 근데 외양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외양간 여러분 껌껌한 외양간 디프레션 낭망 좌절 여러분 고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를 비춰 나오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를 비춰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고 낭망 좌절 디프레션에 이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플랜트가 해가 있어야 자라잖아요. 영양 공급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시편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해요. 해가 비치면 마음속의 어둠은 전부 다 쫓겨나가 버려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끝도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슴에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죠. 가슴에 또 이 breast plate을 달게 하잖아요. 그게 전부 말씀이에요. 마귀는 변수가 일어나고 오늘도 화전을 탁 쏘는데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불화살이 거기에 꽂히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화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의 방패로 굳게 네가 서 있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의 화전 변수가 일어납니다. 쏘자마자 그냥 즉각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요. 해를 비춰줘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정직히 행한다는 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완전해서 그런다. 그러면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거는. 그럼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그 은혜가 쏟아져야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걸 뛰어넘게 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려고 한계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점 리미트를 만나고 변수를 만나고 그럴 때 낙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낙망자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고 마음에 리테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의 자세 이 마음밭을 누가 기경해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중심의 자세가 딱 붙잡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좋은 걸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나니 선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만이 증거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는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에 이기고 가는 거, 이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적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맺도록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깨우쳐주시고 사랑의 연단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은혜로 오르고 달래고 또 책망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낙비의 은혜 광명한 이 회복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옥토의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확실하게 잡힐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근데 인내하며 연단 훈련을 받아요. 고난을 통해 그러면서 마음밭이 기경이 되며 옥토로 갈아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두 익스트림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고난으로 연단할 때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이그노 해버리지 말고 그러면 더 큰 웨이크업 콜이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는데 낭망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계속해서 거듭 그러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나를 안 돌아보실 거야. 이렇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나니 그 이유는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눌리는 기도 제목 환경의 문제 변수 힘든 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에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한계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받고 그 기쁨으로 도우심으로 이기는 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어떻게 다 좀 슬픈 얼굴이에요? 네, 문제가 다 있죠.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얼굴을 활짝 피기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야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여기 열매를 얘기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의가 빛나며 어떠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환희와 능력이 넘치는 삶 이 열매 근데 이 연단 훈련 고난을 통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다 연단 훈련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해요. 그 어두운 고민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깜깜한 데서 밖에 나오니까 막 너무 밝아서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회복되고 치료되는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6절 하나님 나라 안에 열매 맺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기도 성령의 놀라운 파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순간순간 힘입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불기둥 구름기둥 분명히 갈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청정하는 거 그 길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거기에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인내하며 연단 훈련 받으면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더 신령한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물에 뿌리가 내려서 열매 맺는다. 말씀으로 열매 맺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 인내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보면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비 늦은비를 인내하며 길이 참으며 기다려요. 왜냐하면 볕이 심으면 농부는 확실하게 그 새에서 벼가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비 늦은비를 구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씨 심고 나서 그 다음날 열매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딱 담고 있으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분명하잖아요. 지금 미래 안 보여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인내하며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 봐 이렇게 자손들이 많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75세에 부르심 받아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연단을 받습니까? 갑자기 인생의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애굽에 그냥 슬레이브로 잡혀가잖아요. 청소년의 나이에 17 바로의 총리가 될 땐 30살 13년을 죽도록 연단받습니다. 야곱도 라반 밑에서 기본 연단이 20년 받아요. 2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음성 말씀으로 충만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사도들이 일어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요엘서 예언의 말씀이 그 순간 줄줄줄줄 나옵니다. 이 현상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핍박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스데반 일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에 성령의 파워가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말을 변박을 못해요. 어택을 못해요. 사도행전 7장에는 말씀이 충만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으로 쫙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말씀이 충만한 장면이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경 66권을 다 완성해서 주셨고 교회 예배나 설교의 해석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옥토의 마음밭으로 기경이 되어 날마다 순간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때 고난과 핍박이나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넉넉히 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큰 은혜가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